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예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사자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고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어둘 때에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생명을 얻어 더욱 주님 닮은 천국 백성의 삶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원하는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뽑아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사울이 제비뽑기를 통해 뽑혀지는 것은 마치 예전의 아간처럼 죄인 중에 대표격으로 뽑혀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8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 곳에서 먼저 그들의 죄를 선포하신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왕으로 뽑아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이에 백성들이 환호하며 왕의 만세를 외쳐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스라엘이 환호하거나 축하해야 할 사건이 아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뽑아는 주셨지만 축복의 왕이 아니라 저주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의 왕국, 축복의 교회가 아니라 저주의 왕국, 저주받은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되어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 왕국처럼 변해가는 모습. 만일 지금도 이 땅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저 세상 왕국처럼 세워진다면 그것은 축복의 나라가 아니라 저주의 왕국입니다. 사울의 왕국이 세워지는 모습입니다. 사울의 왕국은 타락한 왕국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있는 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악한 왕 사울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왕이 세워져야 하나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울을 죄인 중에 원흉처럼 뽑아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환호하고 열광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세워진 사울과 또한 이스라엘의 온 군대가 대적 암몬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하는 사건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로써 백성들은 사울을 더욱 자기들의 왕으로 굳게 세우고 섬기게 됩니다. 왜? 자신들이 원하고 하나님이 뽑아주셨지만 여전히 사울은 검증되지 않은 왕이었죠. 외모로 볼 때에만 자기들의 구미에 맞는 왕이었지만 여전히 사울은 검증되지 않은 왕이었는데 이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를 계기로 백성들이 사울을 자기들 왕으로 더욱 확실하게 세우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환호와 열광 소리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모습은 더욱 기쁘게 찬송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축복의 왕국이 아니라 저주의 왕국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악한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울을 버렸다. 그렇다면 사울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오히려 대적에게 크게 패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자마자 대적 암몬을 물리치는 큰 승리의 사건이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정말 백성들이나 사울이나 착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 승리로 인해 사울 왕을 향한 만세 소리는 더욱 커져갔고요. 사울의 왕국, 사울의 교회는 더욱 굳게 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왕국이라 여기며 굳게 세워져 갑니다. 겉으로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과 왕국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마치 교회가 세상적으로 더욱 번성해 가자 이를 하나님의 축복이라 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사울과 이스라엘의 승리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왕으로 이제는 확실히 인정해 주시고 굳게 세워주시는 모습일까요? 적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왜? 백성들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친히 뽑아주셨고요. 아니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가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승리로 인해 사울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이로써 사울의 왕국은 더욱 굳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더라. 이 모습만 보면 축복의 사건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친히 뽑아주신 왕이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가져다주고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제사드리고 사울을 그들의 왕과 목자로 더욱 굳게 세우게 됩니다. 세상 현실로 인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축복의 사건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특히 백성들은 기뻐하고 환호하고 열광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니, 12장으로 가면 이 승리가 온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따라오는데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죄와 심판을 선포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면 왜 그러한가? 이 사무엘서를 계속 보게 되면은요, 좀 희한한 게 있어요. 겉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다 좋게만 보인다는 거죠. 계속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도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 다 좋게 보이지 않나요? 사울이 뽑혀졌을 때도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 전쟁의 승리가 온 후에도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축복받는 그런 사건들로 보이는데 믿음을 가지고 보면 다르다는 거죠. 숨겨져 있어요, 진짜 현실은. 항상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왜 그런가? 먼저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1.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이방 족속들 중에 하나죠.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땅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오자 이를 두려워한 야베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반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이 야베스 백성들이 나하스와 언약을 맺고 스스로 나하스의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이 모습을 보면 당시 암몬이 얼마나 강한 족속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도 않고 항복하며 야 우리가 너희들의 종이 되어 주겠다. 제발 우리를 좀 건드리지 말아달라. 라고까지 비굴하게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우리는 이 암몬 족속과 왕 나하스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암몬은 누구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에서 건져진 후에 그의 딸들과의 부정한 관계 속에서 태어난 자식들 중에 하나의 후손이었습니다. 두 족속이 생겨나죠. 모압과 암몬. 그 중에 암몬은 요단강 동쪽편에 북쪽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이방 족속이었고요. 그래서 암몬은 당시 블레셋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어디 있었냐 하면 그 암몬 족속의 땅 바로 밑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았던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땅이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땅을 달라고 했던 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암몬 족속이 이 땅을 원하여 이스라엘과 늘 전쟁을 벌이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쟁은 그저 세상 나라들 간의 단순한 영토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은 항상 뭘 가르쳐주고 있죠? 그 안에 숨겨진 영적 전쟁이 있었죠. 하나님의 교회와 사단과의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의 전쟁을 항상 해야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단순한 세상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교회였고 하나님의 왕국이었죠. 그런데 세상 나라의 전쟁을 항상 하려고 했죠. 특히 오늘 본문의 암몬 왕 나하스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말의 원뜻이 있어요. 이 나하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나하스라는 단어는 serpent, 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하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가장 처음 먼저 나오냐 하면 뱀. 어디에 가장 처음 나오죠? 예.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하여 타락하게 했던 그 뱀이 바로 나하스였다는 거죠.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나하스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인 사단을 가리키는 세상 임금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속한 하나님 백성들과 나하스, 즉 뱀, 사단에 속한 백성들 간에 계속되는 전쟁이 있을 것인데 마침내 여자의 후손들이 사단의 머리를 깨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고 승리할 것이요.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전쟁이 사울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과 나하스를 대표로 한 암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고 구원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 나하스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원수인 뱀 사단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붙들고 나하스의 머리를 깨고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하스와 언약 관계를 맺고 나하스를 섬기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비굴하게 나하스에게 사단에게 뱀에게 제발 우리와 언약을 맺어줘서 우리를 종으로까지 삼아달라 애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을 원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교회 철저히 세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과 전쟁을 하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하지 않으니까 믿음에서 떠나 있으니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에도 계속해서 봤죠. 하나님 대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구하니 이렇게 대적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질 정도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은 없어요. 사단과 같은 세상 임금이 두렵고 이 세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이 되기까지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버리고 나하스의 종이 되면서까지 이 세상은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왜? 제일 두려운 게 뭐였냐 하면 이 세상을 잃어버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전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자기들의 세상 유익을 위한 세상 전쟁을 하는데 세상적으로 상대가 안 되니까 완전히 항복하며 뱀에게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계산이 빨라요. 세상 유익으로 따지니까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 속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배는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버린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세상 두려움에만 휩싸여 세상 왕의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의 모습을 보게 되나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뱀의 미혹에 빠져 세상 정욕 채우려고 하나님 곧바로 버려버리고 사단의 종이 되었던 아담의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종이 되기까지 너를 섬겨주겠다. 뱀에게, 나하스에게 했는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하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그래, 내 종이 되면 내가 너를 잘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그런 왕이었을까요, 나하스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교만해진 나하스가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달라고 한 야베스 백성들의 요청에 어떻게 응답했느냐. 11장 2절에서 3절. Verse 23.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일의 유해를 주어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나하스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요. 야, 니네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고 내게 오면 내가 언약도 맺어주고 너희를 종으로 삼아주겠다. 야, 오른쪽 눈 빼고 오면 그래 세상 어느 정도 내가 지켜줄게. 잃어버리지 않게 해줄게. 멸망당하지 않게 해줄게. 눈만 내어달라고 했을까요? 시작이었죠. 다 내어달라는 겁니다. 다 취하여 갑니다. 나하스의 엄청난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큰 모욕이었습니다. 야베스의 남자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 더 이상 군사로서 싸울 수 없도록 완전 무기력을 만들어 영원토록 내 종으로 삼아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취하여 가겠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은 이런 겁니다. 세상을 준다, 세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고 속삭이지만 결국은 다 취해갑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결국 눈도 귀도 마음도 영혼도 다 빼앗고 취하고 철저히 무기력한 자기 종으로 삼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그랬더니 야베스 백성들이 뭐라고 했나요?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어 우리를 구원해 줄 자를 찾게 해달라. 그 안에 찾지 못하면 나하스 너가 원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은 채로 언약을 맺고 종이 되어 나하스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너무 비굴하죠. 나하스가 이것을 허락해줘요. 더욱 이스라엘 하나님의 교회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시간을 줄 테니 너희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벌써 알아요. 누가 나와도 너희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는 나하스의 큰 교만이었고요. 사단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뭘 아는 걸까요, 나하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백성은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는 백성,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백성들이 사자들을 온 이스라엘 지경에 보내어 자기들의 처지를 알려주는데 4절에 보면 어디에 가게 되는 모습이 보이냐면 사울이 있던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 그렇죠? 사울이 있던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에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기브아 백성들이 절망하고 분노하며 소리 높여 울고 있는 모습. 절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왜 기브아 땅을 특별히 보여주는 걸까요?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베냐민 지파 길르앗 땅에 사자를 보내 도움을 구하는 모습. 그런데 그 땅 백성들이 절망하고 울고 있는 모습. 이 기브아 땅, 물론 베냐민 지파 사람들,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왕이 된 사울이 거기 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지금 나하스의 침략을 받고 있는 이 길르앗 야베스와 베냐민 지파 기브아 땅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기브아 땅의 베냐민 족속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길르앗 야베스는 자기들 어머니의 고향 외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사사기 19장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사사시대의 가장 말기, 삼손 이후에 사사시대 말기에 가장 가증한 죄악이 베냐민 지파 땅 기브아에서 행해졌습니다. 생각나세요? 그때 엄청난 그 첩이 막 죽임을 당하고 그 찢어가지고 막 보내고 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때의 이 온 이스라엘 지파들이 분노하여 베냐민 지파를 치고 멸하려는 내전이 일어나요. 그때의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온 족속들이 함께 모이는데 딱 한 백성들이 모이질 않고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함께하지 않은데 그들이 누구냐면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베냐민을 칠 때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중에 그 전쟁을 치른 후에 살아남은 베냐민 남자들 얼마 되지 않았겠죠? 다 멸하였으니까. 그들에게 400명이나 되는 자기들의 딸을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죠?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의 딸을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내어주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베냐민 자손들은 이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과의 딸들 사이에서 난 자손들이었다는 거죠. 그 중에는 기브아 땅의 사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브아 사람들에게 또한 사울에게 이 길르앗 야베스가 암몬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가족들이 공격을 받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절에 보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울이 뭘 하고 있나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아주셨는데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적혀져 있을까, 쓰여져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사울이 발견되는 모습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재밌지 않나요? 사울이 발견되는 모습에 9장에서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들 사이에서 사울이 발견되었고요. 10장에서는 행구들, 여러 짐들 사이에서 사울이 발견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밭을 가는 소들 사이에서 사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발견하지 못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는 자신의 세상 일에 더욱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아직은 사울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왕이 왜 필요했던 거죠? 왜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했었죠? 우리들을 위해 전쟁을 치워줄. 즉, 전쟁이나 일어나야 그 전쟁을 싸워줄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사건 이후에 사울이 전쟁을 이겨주니까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왕으로 섬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심한 사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6절에서 8절 보시겠어요? Verse 6 through 8.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더라. 사울이 암몬왕 나하스가 야베스 백성들에게 행한 일을 듣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자기가 몰던 소를 잘라 각을 떠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에게 보내게 되고요.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참여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두려움이 온 이스라엘에 임하여 백성들이 군사로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아스가 허락한 일주일이 채 되기도 전에 얼마가 나오고 있죠? 33만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나아스와 암몬 족속을 치기 위해 모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에게 알려주자 크게 그들이 기뻐했고요. 나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우리가 내일 너에게로 갈 것이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라 전하였고 그 후에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그날 새벽에 암몬 사람들을 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뱀 나아스가 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사단의 머리를 깨듯 나아스의 머리를 깨고 승리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죠?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 왕의 승리입니다. 마치 사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어 목자가 되어 그 백성들을 암몬의 손에서 짐승의 손에서 구원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사울을 높이고 전에 사울을 멸시하며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며 예물을 드리지 않았던 비류들까지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때 사울이 너무나 겸손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보세요. Verse 13. 사울이 가로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날이므로 나를 대적했던 자라도 사람을 죽일 수 없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했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겸손한 왕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함께 길갈로 가서 하나님 왕국을 새롭게 세우자 권면했고요. 이에 백성들이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 화목제까지 드리는 모습이 14절에서 1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며 환호와 열광 속에 다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기까지 하는데 과연 이 사건이 복된 사건이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됩니까? 뭐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잠잠하시고요. 사무엘도 계속해서 잠잠하며 나타나지 않다가 전쟁이 마치고 승리가 이뤄진 후에 다시 등장하여 하나님 왕국을 새롭게 세우자 백성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제 사무엘도 이제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주고 사울의 왕국을 축복하며 기쁨으로 행하는 모습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1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장, 이어오는 12장으로 가면 사무엘이 당시 길갈에 모인 백성들, 막 환호하고 열광하고 기뻐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초를 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죄악을 다시 다뤄줘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이 또 임할 거라는 것을 언약 저주의 심판을 다시 선포합니다. 그 가장 끝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장 24절에서 25절에 Chapter 12, Verse 24-25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암몬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또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열방같이 되기 위해 하나님 버리고 살아가면 왕과 백성들이 다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 이번에는 그저 작은 멸망이 아니라 이 단어가 sweep away,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축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언약 저주의 심판의 마지막 경고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시는 거예요. 누가 참 왕인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누구를 버려야 하는 건지 다시 올바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멸망에 이를 것이라. 하나님의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끝까지 그 백성들의 죄를 사무엘을 통해 다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의 삶이 어떠했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하고 막 찬송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데 사무엘을 통해 언약 저주의 분명한 심판의 경고를 받은 후에 13장을 가면은요. 왕과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버리고 악을 행하고 자기 소견대로 열방처럼 살아갑니다. 변한 게 없어요. 잠깐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자기들의 세상 전쟁을 치르는데 너무나 큰 대적으로 인해 울부짖었고요. 이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형제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 오늘 본문의 사건 좀 낯이 익지 않나요? 이스라엘의 이전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에 타락했을 때, 어둡고 와물한 교회였을 때 보여줬던 악한 패턴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인가요? 바로 사울의 왕국이 들어서기 이전에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고 왕이 세워졌는데 여전히 악한, 암울한, 어두운 사사시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똑같은 패턴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 있었던 악순환, 악한 패턴 생각나시나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그저 자기 소견대로 마치 열방처럼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으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큰 시련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들은 온전한 사사가 없었어요. 악한 사사였다 할지라도 그 사사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로 잠시 돌이키는 모습이 보이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며 사사들의 다스림 아래 있게 하셨는데 오래 못 갔습니다. 사사들도 타락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다시 하나님 곧 버리고 말씀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습니다. 필요할 때만 울부짖고 찾는 왕. 이런 악순환이 사사시대의 교회에 계속되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사시대와 똑같은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왕국시대가 시작되었는데도 이전에 어둡고 타락했던 사사시대의 모습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사울이 하나님의 신의 부으심을 받고 크게 감동되어 큰 권능을 얻지 않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사사기에 나타난 모든 사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들이에요. 생각나시나요? 사사기 6장 34절에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사사기 11장 29절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사사기 14장 6절에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사울도 그들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악한 사사 시대의 사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왕국 시대의 백성들이 악한 사사 시대의 백성들과 다른 게 없습니다. 다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죄인들의 대표와 같은 이런 사울, 사사처럼 세우시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어주시는 거죠. 왜? 돌이키라고. 축복이 아닙니다. 돌이키라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일하고 있다가 부르심을 받는 모습도 똑같아요. 사사가 부르심을 받을 때처럼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왜? 사사시대 결론이 뭐였죠? 사사기 21장 25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고 했는데 왕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도 변한 게 없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울의 왕국은 참 하나님 왕국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왕이 세워졌는데 세상 왕이 세워지고요. 하나님 왕국 교회가 세워졌는데 열방처럼 세상처럼 세워졌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 모습이 악한 사사시대 때 그저 세상 전쟁에서 자기들을 구원해줄 사자를 원했던 모습과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난 사울의 왕국, 당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어오는 구절에 또다시 죄가 선포되고 심판이 선포되는 내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뭘까요? 또다시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왕, 우리가 속한 왕국 어디인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도 교회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왕국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왕국을 섬기고 있는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분명히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님의 왕국에 속하여 있다,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하는데 마치 왕과 목자가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 백성처럼 사울의 왕국에 속한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 우리는 죄인들의 본성은 사울의 왕국에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혹여라도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교회가 사울의 왕국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야, 사울의 왕국이 축복받은 왕국이구나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의 왕국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버린 왕, 저주받은 왕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교회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참으시며 자기 백성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이키길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모습이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주시더라 간증하며 자랑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들과 다른가요?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그저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에 우리 마음을 두고 이 세상 문제 해결되고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에 온통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종이 되어 내 삶, 내 눈, 내 귀, 내 마음, 내 생각 다 내어주고 그래서 늘 세상 두려움에만 휩싸이고 세상이 주장하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교회에 속하였다 하면서도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없이 살다가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만 예수님 찾고 잠깐 돌이키는 모습, 잠깐 부르짖는 모습,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좀 나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뤄주셨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랑하며 살다가 곧 또다시 예수님 버리고 떠나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다 사울의 왕국, 사단의 왕국, 하나님 왕국을 빙자한 세상 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도 이 죄성이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죄악에서 구원받아 예수님의 왕국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비록 이런 죄성이 섞여 있지만 우리가 속한 현실은 사울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국인 천국에 속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나아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참 대적 사단, 아니 죄와 사망과 심판의 권세까지 깨고 승리하시어 우리를 모든 종되었던 삶에서 건져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유하는 아들들로 살아가게 하신 참 왕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왕께서 이루어주신 구원, 승리, 영광의 현실로 인해 늘 기뻐하며 그 왕을 섬기고 그 왕국에 속한 현실로 인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버리고 살 수 없는 한순간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영원한 생명과 축복과 영광이 있는 천국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천국을 주시려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늘 변함없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힘들든지 편하든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영원한 왕국인 천국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 소견을 버리고 그분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울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왕국에 속해 있습니까? 사울과 같은 세상 왕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왕 예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왕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는 한순간도 그분을 잊으면 안 되는지. 예수님은 그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잘 되게 해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만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영원한 왕국에 속하여 죄가 없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다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어 죽으시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이 가셨던 모든 발걸음들, 예수님의 모든 마음, 예수님의 모든 생각, 예수님의 모든 뜻, 예수님의 모든 사랑, 예수님이 숨쉬고 사셨던 모든 순간, 다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십자가로 가시며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누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그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한순간도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버리신 적이 없이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참 목자와 왕. 여러분과 저는 우리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었고요. 지금도 모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야 마땅하지 않으십니까? 필요할 때만 부르짖고 필요한 왕? 내 유익을 위해서만 구하는 왕? 잊어버리고 버리고 살다가 가끔 찾는 왕? 이렇게 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생명, 우리의 숨쉬는 것 마지막 그 숨까지도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내어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우리의 왕 예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습니까? 예배하지 못할 이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곧 다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온전한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 섬기며 살아갈 겁니다. 한순간도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한순간도 예수님 버리지 않고 완전한 사랑으로 예수님 섬기며 살아갈 삶.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수잔 텔리 성도님은 지금 천국에서 그 삶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의 교회 안에 거하시어 끝까지 인내하시며 오직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주와 왕으로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알려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 온전히 사랑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 버리고 떠나 살 때가 너무나 많았던 우리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늘 죄의 정욕을 따라 세상만을 찾아 살았던 우리 소견대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때가 없도록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봐 주시고 그리하여 언제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을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천국에 들어가 죄도 없이 온전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